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날 주인공은 미국 보스턴에 거주하는 황우성 씨입니다. 현재 하버드대학교 물리의학연구원인 황우성 박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러시아에서 성장하면서 구소련의 붕괴 과정을 지켜본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황우성 박사는 또 한국의 정책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인데요. 황우성 박사는 언제부터 정치에 또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 황우성 박사.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박사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 워싱턴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청년자문위원 컨퍼런스에 참석하셨는데요.
예,
예.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새롭게 깨달은 점이라든지 아니면 느낀 점이 있으신지요?
워싱턴에서 열린 차세대 컨퍼런스 자체가요.
네.
열린 토론의 마당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네. 좀 더 같은 세대의 관점을 공유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요. 무엇보다도 네.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을 이해하는데 각지에서 온 동년배들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또 특히나 관심사 자체가 남북 통일이나 우리 조국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대화들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이민 세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우리 조국에서 옮겨진 나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뿌리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던 체험이 있으시다면
네.
저희 또 차세대들은 그 뿌리 내린 나무에서 이제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이런 체험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극복하는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던 아주 좋았던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런
예,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박사님은 그러면 이 평통위원은 언제부터 어떤 동기로 하시게 된 겁니까?
올 7월부터 저희가 16기가 출범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전부터는 이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랬지만 한번 권유를 받고 뭔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좀 배울 수 있고 좀 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참여를 하게 됐고요. 16기부터요.
네.
예,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반공 교육을 받았던 마지막 세대이면서 어떻게 보면 또 통일 교육을 받은 첫 세대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제 남북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걸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는데 제가 좀 뭔가 제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배우면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됐죠.
네. 박사님의 이력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이 러시아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당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 아버님이 섬기시던 한국에 있는 교회가 원래 이제 선교에 관심이 많으셔서 항상 이렇게 관여를 하셨는데 92년도 5월 달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선교여행을 가셨다가 그때가
네.
겨우 소련이 붕괴된 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던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고려인들이 이제 그 시장에서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무작정 찾아가셨죠.
네.
거기서 좀 며칠 머물면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분들이랑 같이 보내시면서 그분들이 떠나실 때 그러셨대요. 우리 조국을 너무 그리면서 내가 러시아 국적도 취득을 안 하고 북한의 국적을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내가 무국국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사춘기 시절이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그래서
네.
기도를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하자. 그래서 저희 가족이 92년도에 거의 이제 첫 세대로 파송을 받게 됐죠. 그래서
네.
러시아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는 살린에서 보내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모스크바 대학, 국립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바람에 저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그 후로 계속 지내게 됐죠. 2003년까지요.
아주 말 잘 듣는 아드님이셨나 봐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면요. 좀
네.
새로운 데에 대한 열망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유학을 간다 그러면은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죠.
아, 러시아를 간다면 그러면은 뭔가 좀 시소적이고 새로운 것을 배워서 국가를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겠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막연한 마음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려움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흔쾌히 너무너무 즐겁게 거기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러시아에 도착해서 물론 흔쾌히 그 미지에 대한 호기심 또 열망 이런 게 있어서 가셨겠지만 그 막상 그래도 도착해서 좀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던가요?
제일 먼저는 좀 뭐라 그럴까 곳곳에 레닌 동상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옛날 소련 시절에 돈을 아직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좀 뭐라 그럴까요? 무서움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죠.
네.
또 그 당시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90년대 초반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크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한국이랑 그 살린이라는 극동 지역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한 그 그리움 그런 게 너무 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이렇게 소포가 오면은 그 포장지로 한국 신문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다 핍니다. 다 펴가지고 그거를 계속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나요. 한국말이 너무 그립고 또 한국 문화가 그립고 한국 소식이 그리워가지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고려인들이 쓰시던 말들이 북한에서 많이 이제 교류도 그 당시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인분들이 쓰시던 말들이 굉장히 북한말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어린 마음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무섭기도.
뭐라 그럴까요? 예,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됐죠.
네. 사할린 지방이면 이 굉장히 기후가 춥죠?
아, 너무 추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스턴에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보스턴 얼마나 추워요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사할린에 있다가 뭐 모스크바에도 있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보스턴 날씨는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네.
거기는 우리가 흔히 동토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 너무너무 추운 경우에는 이렇게 밖에 나가지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얼음가루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숨을 쉬면요. 그 정도로 너무 춥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그 식민지 시절에 일본 애들은 거기 가서 일을 하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불쌍한 우리 민족들을 거기다 데려다 일을 시킨 거예요. 워낙 힘든 곳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 탄광이라든가 고속도로 지금도 그 아주 그 산 넘어 산 이런 고속도로를 이렇게 쫙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개보수 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누가 그 당시에 이렇게 지었냐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냥 맨손으로 산을 깎아가지고 그렇게, 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딱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탄광에도 보면. 그 손톱으로요.
그
너무 고국이 그리워서 이렇게 엄마 너무 보고 싶어. 막 이런 글들이 아직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탄광 안에 들어가 보면.
네. 당신은 그 러시아 붕괴 이후 1년도 채 안 된 시기였죠.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진짜 큰 나라예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워낙 행동 반경이 작은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큰 나라를 가보니까 사할린 자체가 너무너무 그 섬인데도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나라도 크고 자원도 너무 많은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개개인이 보면요. 그 뭐라 그럴까 교양도 많으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인적 자원도 너무 풍부한 거예요.
네.
그런데 가서 보면요. 돈이 있어도요. 저희가 빵을 살 수가 없었어요. 배급제가 배급을 해야 됐었고
네.
전기 그 볼트 그 전구가 나가면요. 그거를 구하는 게 일이었어요.
아.
시장에서 막 그걸 찾으러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원도 풍부하고 땅도 넓고 사람들도 똑똑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이 좋은 인적 자원이 많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뭔가 이렇게 무슨 등기 이전이나 이런 걸 하는데도 몇 개월, 1년, 2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효율적이라든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너무 못 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시작한 거죠. 어린 마음에.
네.
그러면서 야 이런 게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이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소스를 갖고 있는 사회에 정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큰 경험이 뭐냐면요.
네.
많은 지금 젊은이들은 솔직히 이념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공산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나
그렇죠.
저는 어떻게 됐든 공산주의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70년 가까이 운영했던 나라에 그러니까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공산주의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사람만 이렇게 많은 조그만 나라인데 공산주의가 이렇게 대입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순화, 규격화시켜버리는 공산주의의 허상을 알게 됐고 잘못된 이념과 폭력이 어떻게 사람들을 황폐화시키는지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황우성 박사. 이 러시아어를 한국어보다 더 편하게 구사한다는 그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통역을 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여렴풋이 참다운 정치란 어떤 건지 생각해 보기도 했다는데요. 이 소련의 붕괴가 그의 인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러시아 명문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학교 연구원으로는 어떻게 오게 된 건지 네,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